휴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거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는 시대 끝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휴거되는 것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되는 것은 주님에 의해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분은 속히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휴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는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자 중 일부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며 일부는 환란 후에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학파들은 각각 서로를 이단시하며 서로와의 교통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 모든 학파들에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파에는 다비, 켈리, 토레이, 무디, 브룩스, 제임스 그레이, 개블리, 와이스, 스코필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파에는 뮬러, 고든, 심프슨, 어드만, 무어헤드, 헨리 프로스트, 챔버린, 제임스 라이트, 뉴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파에는 허드슨 테일러, 로버트 체프만, 로버트 고벳, 펜버, 펜톤 등이 있습니다. 비록 세 학파들 중 어느 학파도 다른 학파들을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학파만이 옳습니다. 이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한 태도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파의 논리들. 환란 전 휴거. A학파. 본 지지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장차 노하심이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은 건지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휴거는 환란 이전이라는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하심은 대환란과 같다고 말합니다. 위의 증거가 대환란을 언급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되었습니다. 왜 여기서의 노하심이 대환란의 노하심이어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서의 노하심이 대환란의 일부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노하심이 환란과 같다고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이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한편으로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노하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이들에 대한 사탄의 징벌과 노입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그들로 큰 고난 아래 처하게 하지만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노하심 아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B학파. 이들은 예레미야 30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며 이방인들이나 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므로 이들의 관념으로라면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온 성경이 이 두 참고 구절뿐이라면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들,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예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나 당신의 백성 등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C학파.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학파의 주창자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이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말하며 계시록 4장 1절은 교회를 언급하고 계시록 4장 4절의 24장로들은 교회가 휴거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시록 5장과 6장은 계속해서 대환란의 시작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 1절은 온 교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르러 올라오라고 할 때 요한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밧모섬에서 일어난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빌립이 데려가졌다는 것은 그 또한 휴거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영화롭게 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참으로 상식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24라는 수는 교회의 숫자가 아니고 7과 7의 배수들이 교회를 언급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장로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 안과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들이 있지만 믿는 이마다 장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끝으로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장로들이 교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장로들은 보좌들 위에 앉아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서 계십니다. 보좌들과 금면류관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도 전에 교회가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들이 주님의 의의를 가리키며 주님의 피로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장로들의 옷들이 피로 씻어졌다고 말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옷들은 보혈로 희게 씻음받을 필요는 있지만 24 장로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결코 자신들을 위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습니다. 5장에서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속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성경 번역본들은 9절의 그 부분을 우리를 구속하신으로 번역합니다. 이러한 번역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를 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계시록 4장은 교회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의 장로들은 우주의 장로들입니다. 교회는 우주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교회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만일 요한 또한 교회의 부분이라면 그것은 교회에게 간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요한이 장로들을 님 혹은 내 주라 칭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요한의 지위는 낮습니다. 만일 24 장로들이 교회라면 요한은 원로이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 중에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24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과 말했는데 어떻게 교회의 24분의 1이 요한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들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장로들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24 장로들은 사실상 우주를 지배하는 천사장들입니다. 심지어는 사탄 밑에도 왕들과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D학파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휴거를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구절들은 휴거를 언급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휴거의 사실은 언급되지만 휴거의 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환란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학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는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다 휴거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휴거의 사실을 언급하지만 휴거가 환란전에 있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휴거는 환란 후에 즉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인 마지막 나팔 때 있을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관습에 따르면 나팔이 세 번 불려지므로 마지막 나팔은 세 번째 나팔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릇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 로마의 방식을 빌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련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F학파 이들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교회가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며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휴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이 약속은 거듭남에 의한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만일 사람이 깨어 기다린 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이 됩니다. 온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학파 계시록 3장 10절은 이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논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사람은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이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인내의 말씀이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며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믿는이들은 휴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믿는이들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논거라면 온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 구원받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이곳 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의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교회의 대표이므로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 약속은 일곱 교회 중 하나에게만 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섯 교회들 안에 이기는 자들은 휴거될 수 없으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학파는 성경적인 기초가 부족하며 많은 근거 없는 가정들을 사용한다. 휴거와 같은 중요한 질문이 가정들의 근거를 둘 수는 없다. 그들의 가정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학파, 이 학파의 사람들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것이며 계시록 3장 이후에는 다시는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회는 휴거되었음에 틀림없다고 가정합니다.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 인내의 말씀이 없으며 의와 위엄만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 사람들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시대를 언급하며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난의 기간을 언급하는데 그때에는 교회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4장부터 19장까지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9장 14절에서 군대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또한 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대환난의 일들을 포함한 이것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교회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와 믿는 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왜 거기에 기록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은 교회를 언급하며 계시록 17장 6절은 교회인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비록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비약파, 이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대환난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난 도중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이런 가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정당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수는 2억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18억입니다. 7장 이전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13억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체에 걸친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시아파, 대환난 동안 성령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성령과 함께한 것이므로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거기서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같고 막는 자는 성령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는 자는 성령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옮기다는 구의 어조는 성령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많은 이름들, 그 영, 계시의 영이 있으며 거기에는 예외 없이 항상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록 보혜사가 한 번 사용되긴 했지만 그 문맥은 분명히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한 번도 막는 자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 중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대환란 기간 동안 성령이 없을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몇몇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믿는 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계시록에서 매우 분명히 말해집니다. 대환란의 때는 엄밀히 늦은 비의 때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적들, 곧 피, 불, 연기기둥, 태양이 흑암이 됨, 달이 피가 됨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에 그러한 이적들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 이적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피, 불, 연기, 해와 달, 성취될 것입니다. 오순절은 축소형에 불과하며 그것은 단지 작은 미리 맛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그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다 라는 단어는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너무 빨리 먹지 마시오. 당신이 음식을 씹어야 소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다음 날 A가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B가 A에게 당신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A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너무 빨리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대환란 기간 동안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환란 기간 동안 설 수 있겠습니까? D학파 이들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유대인들을 언급한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학파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어떻든 우리는 다 휴거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서신들만을 따릅니다. 그러나 열두 제자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2000년 내에 즉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기록된 적은 부분의 서신서들을 제외하고는 그처럼 많은 것들이 왜 과도기에 기록되었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 부릅니다. 이 학파, 그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등이 이방 믿는 이들을 위해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산상수훈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구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로 바울의 말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를 읽어보십시오. F학파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들은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는 주님이 땅에 계셨을 때와 환란 전 때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 사람이 휴거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은혜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앞에 24절에서 언급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은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G학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할례의 전파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에 위배되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 또한 주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때부터 즉 그리스도 때부터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이 구원의 말씀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되었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은혜의 복음이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수의 때부터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시대에 사람은 육신 안에서 규례들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부정했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육신의 규례들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 안에서와 진실됨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들은 바로 지금인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몇몇 참고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9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첫 구절은 주제로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말한 것도 아니고 휴거만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공중으로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휴거가 환난 후에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2절의 우리라는 단어는 바울을 포함하며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영을 언급합니다. 말은 소문들을 뜻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오심과 휴거의 날입니다. 첫 번째 학파는 주의 날을 대환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되었습니다. 비록 구약에서 주의 날이 항상 대환란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신약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 후와 천년 왕국 후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오심과 휴거를 언급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그들은 후에 뒤에 남겨졌다고 말함으로써 데살로니가인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 그것은 주의 날이며 속이는 은 위협하는 혹은 협박하는 의 뜻입니다. 그러나 휴거 이전에 두 가지 표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배도 혹은 변절이 그것들입니다. 이것은 불법의 사람이 성도들의 휴거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물론 그는 대환란 기간 동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 이후여야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적어도 교회의 일부분은 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첫 번째 구절은 부활과 변형을 언급하며 두 번째 구절들은 부활과 휴거를 언급합니다. 이 두 부분은 병행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절들에 언급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시기를 지적하는 어떤 암시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틀림없이 환란 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마지막 나팔이 환란 전에 울린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 부는 것은 환란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일곱 나팔들 중 일곱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환란 전에 울린다면 마지막 나팔 후에 일곱개 나팔이 더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들 후에도 일곱 명의 아들들이 더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닝 씨와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의 나팔이 환란의 나팔이 아닌 교회의 나팔을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교회의 첫 번째나 마지막 나팔에 대한 어떤 것을 언급합니까? 형제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로마의 군사용어로서 온 군대가 행진하기 전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을 언급하는 것으로 바울이 그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로마 군사 용어를 빌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지 교회의 나팔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들 중 마지막 나팔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마칩니다. 이 비밀은 교회를 언급합니다. 기타 증거들, 시대의 완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 13장 40절, 28장 20절로 시대는 이언과 같습니다. 대환란은 이 시대의 끝에 있습니다.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면 이 시대는 3년 반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밑에 원수들을 굴복시킴,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환란 후에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떤 구절도 주님이 환란 전에 보좌를 떠나 공중에 오시리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좌를 떠나신 것은 환란이 시작된 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공중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기다리며 근신하며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비록 성경에는 믿는 이들이 환란 후에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믿는 이가 환란 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두 번째 학파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성경은 어떤 이들이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몇 가지 논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이들이 환란 후에 휴거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럴 경우 우리는 깨어있거나 기다리거나 예비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3년 반 기간 후에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3년 5개월 29일 동안 온갖 방식의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원칙에 모순됩니다. 둘째, 만일 모든 사람이 환란 후에 휴거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적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는 소망을 상실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환란을 피하는 축복입니다. 넷째, 두 번째 학파는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도적은 비밀리에 옵니다. 그는 군대의 행진곡을 앞세우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가장 좋은 것들을 훔치러 옵니다. 다섯째, 열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 학파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첫 번째 학파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열두 제자들이 유대인 남은 자의 대표인 한편 그들은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와 23장 3절은 모두 유대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휴거와 나타나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휴거가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다서에서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인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발을 감람산 위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공개적인 나타나심만을 믿는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학파에 속하며 그들은 계시록에 오직 한 부분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17장 이후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장부터 3장까지만 이미 성취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미래학파와는 정반대입니다. 만일 계시록에 있은 사건들이 과거의 일들이라면 그것은 결코 계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은 어린아이들에 의해서가 아닌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 의해서만 이해될 것입니다. 성경의 성취는 보통 문자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 베들레헴 등은 모두 문자 그대로입니다. 종종 상징적인 성취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때야 설명됩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학파는 성경상의 증거가 결핍되었다. 두 번째 학파는 몇 가지 성경적인 증거가 있지만 많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다음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대환란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첫 번째 학파와 두 번째 학파 모두를 반박합니다. 비록 빌라델비아가 은혜의 시대에 진실한 교회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수만이 환란 전에 휴거될 수 있음을 압니다. 더욱이 환란 전 휴거는 거듭나, 즉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환란 전에 휴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학파는 이 구절이 환란 전 휴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언급하며 그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방 하나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센 땅에 있는 동안 재앙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인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몸멋을 통해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멋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면하다 라는 다음에 몸멋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몸멋을 통해서 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멋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에크는 몸멋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환란이 아니라 환란의 때입니다. 일례로 나는 중일전쟁 동안 상해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를 면하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휴거입니다. 빌라델비아 안에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들은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대환란의 때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교회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입증해 줍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기록들은 거의 같지만 마태복음은 주님의 오심과 환란을 강조한 반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대환란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는 질문들과 또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것들 중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AD 70년의 핍박이 있고 끝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끝 이전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비유입니다. 만일 34절부터 36절까지와 같은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이 환란 후에 휴거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에서 5절은 바뀝니다. 35절은 온 땅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36절은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조건인 깨어 기도할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에 의해서든지 또는 휴거됨으로써 됩니다. 선다는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 앞에 두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휴거를 언급합니다. 사망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위해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휴거의 조건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휴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복과 음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휴거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대환란의 두려움을 모른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36절은 능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는 것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맛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건들이 매달려져 떠오를 수 없는 고무 풍선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첫 번째 학파와 두 번째 학파로 침묵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학파는 사람의 휴거가 그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기의 침대에 누워 간음을 범한 사람도 휴거될 수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학파도 이 모든 일들이 대환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이러한 생활의 일들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그것들로부터 구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며 속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기타 증거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두 가지 휴거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들로 휴거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곳들로 올라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인자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공중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될 것은 아니며 휴거들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모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오심이 일곱째 나팔 후에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전자가 첫 번째 휴거를 언급하는 반면 후자는 환란 후에 휴거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각기 다른 휴거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 조각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도 나누어질 수 없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비유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후자에 따라 몸을 해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몸은 이미 나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바울은 죽었고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남아있으며 어떤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또 하나의 논쟁은 휴거가 구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속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휴거는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초를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한 것은 이미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변형과 휴거는 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교회의 소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잔인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한 소망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행위는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대답은 사람이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다른 모든 구절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휴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그 밖으로의 휴거가 아닌 그 안으로의 휴거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은 죽은 자들은 어떠한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 같다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고 말하는데 다라는 단어는 온몸을 언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두를 언급하지만 동시에 모두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죽을 것이지만 같은 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이들은 밀과 가라지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밀과 밀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모두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며 다툽니다. 그러나 익는 시기는 다릅니다. 첫 열매들과 수확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덟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남은 자들이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일곱째 나팔에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환란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첫 번째 휴거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까? 15절과 17절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매우 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과 남아있다는 것이 같은 것, 곧 땅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있는이란 단어들은 먼저 죽은 무리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이 우리라 말했는데 바울이 자신을 두 번째 무리, 곧 살아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현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무리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든 바울은 계속 살지 않았고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세 번째 학파가 옳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고 또 다른 믿는 이들의 무리는 환란 후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후자는 환란의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